최근 9월 달에 이제 전격적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그동안에 미군의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꿨죠.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일선 지휘관을 전체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약 800명의 지휘관들이 미국 본토로 모인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느냐? 세계 G1의 학관 지위를 갖고 있는 미국. 특히 우리는 6.25 이후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미국을 바로 이해하고, 또 미국의 향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미국 관계를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 관계의 이 현대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큰 팩트가 하나 있죠. 큰 사건. 그게 2001년 9월 11일 날 벌어진 9.11 테러 사건입니다. 이게 세계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다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미 본토가, 물론 2차 대전 때 진주만 습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건 어떤 면에서 그 앞에 있던 하나의 섬에 불과했고, 그것도 미국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뉴욕에서, 그것도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초토화된 것이고, 또 동시에 하이재킹을 통해서 미국 국방의 핵심인 펜타콘을 공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에 빠진 거고요. 더군다나 그 단일 사건으로 해서 그때 피해자만 해도 사망자가 2,977명입니다. 여기에는 알카에다 그 테러 11명 빠진 거고요. 부상자가 6,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단일 사건에, 그것도 뭐 짧은 순간이었는데, 1시간 반 정도 만에 이렇게 초토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배후에는 이제 알카에다 조직, 오사마 빈 라덴이 주도하는 이슬람 이 조직이 배후에 있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알카에다 조직은 이 세계 무역센터만 노리고 펜타콘만 노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백악관과 국회의사당까지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건 미수에 그친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은 즉각 국토안보부라고 하는 미국을 지키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죠.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후에 단계단계로 DNI라고 하는 최대 이 정보 첩보 조직을 단일화시킵니다. 그동안 한 16개로 쪼개져 있던 국가의 중요한 정보망을 그렇다고 해서 없애는 개념은 아니고 통합 지휘 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로 미국의 대외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거를 우리는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패권 도전입니다. 이게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닉슨 키신저에 의해서 1972년에 중국하고의 관계를 개선시킵니다마는, 그리고 79년에 미중 수교를 이룩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건 상상을 못했죠. 2001년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이 급성장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지유한 패권에 드디어 시진핑 시대를 맞아서 2013년 시진핑은 중국몽이라고 하는 중국의 꿈을 내세우게 되고 이어서 2기 집권 2018년부터는 일대일로 정책을 내세움으로 해서 미국과의 본격적인 패권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미국은 완전히 대전략 수정을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의 미국 대정책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일단 그렇게 보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제1기 2017년부터 21년 시기를 지나서 금년 초부터 2기에 들어오면서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죠. 우선 그 내각의 구성부터가 부통령부터 그리고 주요 국무위원들을 젊고 강력한 인물 또 충성심 높은 인물들로 대거 발탁합니다. 그리고 세계 전략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란 공격이죠. 지난번에도 중동 문제를 다루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네타뉴의 이란 공격에 직후 절대 지지를 표명하면서 바로 이어서 미국이 직접 개입한 이란 폭격을 감행합니다. 그것도 이란의 주요 핵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력한 무기를 이용해서 군사행동을 실현하는 그런 과감한 모습을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정책이 이런 예로 볼 때에 엄청난 지금 변화가 있는 것이다. 과거의 미국을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전제하에 미국의 변화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은 지금 대중국 관계에 대해서 1차 돌연선을 이미 책정해 놨죠. 이게 이제 퍼스트 아일랜드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전략 포위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의 해양 저지선의 최일선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일본 열도를 비롯해서 오키나와, 그다음에 대만과 필리핀, 그다음에 인도양의 말라카 해협, 그러니까 보르네오 북쪽을 얘기합니다마는 이러한 곳에 1차 저지선을 마련하겠다. 그다음에 2차 돌연선, 3차 돌연선이 있는데 2차는 마리아나 제도와 괌, 팔라우 또 뉴기니 이런 라인이 되는 거고요. 3차 돌연선은 하와이 사모아 제도와 호주를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 이제 미국의 입장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게 한국에 대한 입장입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판도가 틀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최근까지 얘기한 것이 한국이야말로 침몰하지 않은 항공모함이다. 그래서 지금 평택 기지를 그 험프리 미군 기지를 그게 간단한 기지가 아닙니다. 해외 미군 기지 중에 가장 방대한 시설이고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우리 언론에서 별로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평택 기지는 외모로 평택 기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지하화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첨단화돼 있다. 이미 주한미군의 위상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남북을 지키는 그 위상을 뛰어넘었다는 것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거, 특히 대중국의 최일선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게 주한미군이에요. 그게 상징적인 게 평택 험프리 기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위상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 우선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걸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관계된 한국 내에서의 파장 이런 얘기는 뭐 다음 기회에 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주한 미군과 또 미국의 해외 전략은 굉장히 밀접하게 얽혀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미국의 그 사건 중에 한 몇 가지를 우리가 짚어야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최근 9월 달에 이제 전격적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그동안에 미군의 국방부 명칭되던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꿨죠.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일선 지휘관을 전체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약 800명의 지휘관들이 미국 본토로 모인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여기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떠한 운동가 한 사람의 저격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찰리 커크 저격 사망 사건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게 미국의 대정책에 또 새로운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조심스럽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찰리 커크가 이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은 2012년에 터닝포인트 USA라고 하는 보수 청년 운동의 핵심체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17년 트럼프 1기 때 선거에도 지대한 역할을 했고, 특히 24년 대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찰리 커크다. 그런데 이것이 좌파의 세력에 의해서 미국 내에 있는 좌파 세력에 의해서 저격당하고 암살당한 거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맞이하는 트럼프가 어떤 입장이겠느냐? 이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 동안에 작년, 그러니까 24년 7월 13일 날 그 펜실바니아 집회에서 총격의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트럼프의 기류를 간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발의 차로 살아남았는데, 여기서 트럼프는 그 사건을 다시 유추할 거다. 결국 자기를 노리던 그 총알이 찰리 커크한테 간 거고, 그거는 미국의 보수 우파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이것이 또한 미국 좌파만 문제가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좌파들의 연결고리의 연장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이것이 앞으로 트럼프의 대외정책에서 강력한 새로운 신호탄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전쟁부로 바뀌는 문제와 전세계의 지휘관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국 역사상 전세계에 나가 있는 지휘관을 한 번 소집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것도 더군다나 그 소집한 지역이 해병대 전략기지고, 그래서 굉장히 비밀스러운 장소인데,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이 군사작전 또는 대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암시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 2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과의 이 정책 변화는 어떻게 될 거냐? 아시겠습니다만은 제1차 정상회담을 8월 25일 날 워싱턴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 관세 문제가 표면적인 이유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이 한미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재개의 연장이 아니냐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지금 관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이 우선 합의했던 3,500억 불의 처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 관세가 지금 현재 25%가 적용되는 관세가 과연 15%로 하향 조절이 될 것이냐. 더군다나 트럼프는 여기에서 선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한국은 이걸 이제 외환 스와핑이라든가 대출로 좀 만회를 지키자 이런 견해를 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게 이 국방 차주론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또 국익 없는 요구에 이게 끌려가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많은 수기와 토론과 이 합의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 대한민국의 향후 정책과 성장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이걸 뭐 좀 만회한다 그럴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우선 조만간에 이제 금년 10월 30일 날 이 한국의 경주에서 벌어지는 APEC 행사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의회. 여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는 거로 이미 확정된 거로 지금 발표가 된 거고요. 다만 아직도 변수가 시진핑 주석이 참가를 할 거냐. 예. 그래서 여기서 그 미중 그 정상회담,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여기에서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어쨌든 새로운 시도로 이루어질 거냐. 이런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그 1차 정상회담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과연 한국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 있어서 이스라엘 못지않게 이 대한민국이 중요한 위치에 지금 서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우리가 핵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미 핵 잠수함을 비롯해서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최강의 국가입니다. 또한 그 가성비와 그 속도에 있어서 이 전투기라든가 항공모함 또는 군함을 건조하고 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이 그거에 놀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세계 전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 특히 미중 패권 시대에 있어서 지금 중국의 해군력이 눈부시게 발전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자체적으로는 그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조선업이 이미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국이 아니고서는 미국이 군함을 수리한다거나 건조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전투기도 마찬가지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고 수리할 수 있는 게 한국이다. 이 반도체만의 우위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우리는 분단국가로서 휴전국가로서 끊임없는 국방력을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사실 이건 좀 아이러니한 관점입니다만은 이것도 아예 나온 김에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함으로 해서 북한의 군사력이 눈부시게 발전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역설적으로 돌아가면은 사실은 구소련의 붕괴 시점에 1991년 12월 25일 구소련이 무너지는데 그때 우리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이 실시되고 있을 때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러시아하고의 수교를 위해서 고르바초프와 빅딜을 하죠. 붉은 프로젝트라 해서 14억 7천만 불. 그 당시에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를 구소련에 제공을 하죠. 그러면서 러시아로부터 우리는 최첨단 기술과 무기를 받습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 한국의 국방력 강화, 무기의 선진화, 이런 거하고 일맥도 직통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저는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어쨌든 한국의 지금 이 군사력은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실제 넘버 3의 위치에 가까이 가고 있다. 우리가 정확하게 뭐 불란서라든가 일본의 군사력을 어디까지 평가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에 못지않는 상당한 이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또 그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전문가들의 늘이 인정하는 그런 사항이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향후 이제는 과감하게 그야말로 글로벌 정책으로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좀더 폭넓은 시각의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여기에 이 한미의 밀접한 연합 동맹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이 한미동맹에 대한 이 판단과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또 아울러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의 핵심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다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중차대한 일이다. 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